열왕기가 북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내용상으로 분류를 해보면 세 파트로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부분은 말하자면 열왕기의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합 왕에서부터 예후까지, 아합 왕에서 예후까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강 장절로 치면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 후서 한 10장까지 정도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연대표를 하나 내드렸는데요. 이 연대표가 나중에 열왕기를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유심히 한번 보세요. 저 관련 본문이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열왕기상 11장이 나오죠. 여로보암에 보면요. 그렇게 쭉 훑어내려가 보면 빠진 게 있어요. 빠진 장절. 열왕기 11, 12, 13, 14는 여로보암하고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하고 같이 싸웠으니까 두 사람 다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15장, 16장 해가 쭉쭉 넘어갑니다. 16장 가고 그 다음 보세요. 17이 없죠. 17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아합왕이 이제 열왕기 상 16에서 22장까지 가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아합왕과 관련된 장수를 계산해보면 6장이 넘습니다. 6장 반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가 알기로는 아합이 아주 악한 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6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었길래 이래 많은가 싶어서 뒤져보면요. 이 아합왕 얘기가 아닌 얘기가 그 안에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17장을 보면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아합왕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럼 엘리야가 도망가서 그리스 시내가에 숨었다가 까마귀가 먹을 걸 날라준 이야기나 그 다음에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그한 얘기나 이게 17장입니다. 그건 아합왕하고는 별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건 엘리야의 이야기라고 봐야 됩니다. 18장은요. 아합이 조금 관련은 됩니다만은 18장은 그 유명한 그 갈멜 산상에서 여호와와 그다음에 그 다른 그 바알신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싸우는 대결했던 그 얘기거든요.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엘리야의 이야기라고 봐야 되는데 19장은요. 그 대결 이후에 이세벨이 노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갔던 이야기죠. 호렙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럼 그 도망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청소 실력으로. 갔다가 돌아오긴 돌아오죠. 가가 뭐하고 돌아와요? 재미로. 이따 합시다. 일단 호렙산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뭔가 일이 있었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이게 아합의 얘기냐 엘리야 얘기냐 그러면 엘리야 얘기거든요. 시대는 아합왕 시대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는 아합왕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21장에는 베나다시 침공해 왔는 걸 또 아합이 싸워가지고 물론 그 선지자의 도움으로 이깁니다. 이겼는데 그 적장 베나다스를 용서해가지고 보내버리거든요. 나름대로 그냥 기고만장해서 베나다스에게 선심을 베풀어서 보내버리는데 그로 인해서 선지자에게 책망받는 이야기가 20장이고 21장도 아합과 관계가 있네요. 그 나봇의 포도원 빼앗는 이야기. 그래서 나봇이 죽고 뭐 아합이 들어눕고 한 이야기가 21장이고 22장에 가서 이제 아합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합 이야기, 그러니까 아합에 관한 이야기가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유심히 보면 주인공이 아합이 아니고 엘리야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가도요. 열왕기 하에도 여기 연대표에도 보면 여기 열왕기는 확실하게 빠져 있습니다. 열왕기 하 한번 보세요. 왕하 열왕기 하 1장은 그 아하시아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 관계되어 있는데요. 2장이 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2장에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왕과 여기 관련이 없다는 거는. 그럼 2장에 무슨 얘기 들었는데요? 예, 엘리야의 성천 얘기가 2장입니다. 그리고 3장은 요호람하고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관계된 게 예후인데 예후는 9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3장 이후 예후가 등장하기까지의 4, 5, 6, 7, 8장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과 관련된 얘기는 없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 왕과 관련된 얘기가 없으면 거기에 뭐가 들었겠어요? 선지자. 그렇죠. 어느 선지자?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 또 소복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을 보면요. 왕들의 이야기보다는 선지자 이야기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왕들의 역사 혹은 왕들의 이야기라고 함부로 생각해도 되겠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세요. 그럼 열왕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열왕기상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다. 그죠?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거창하고 번영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은요. 그렇게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쪼개졌더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라가 쪼개졌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쪼개진 두 나라는 로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는데 성경은 둘 중에서요. 분량을 훨씬 더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여로보암입니다. 로호보암 얘기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여로보암 얘기를 아주 길게 해나갑니다. 여로보암이 나라가 쪼개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것 같고
자기가 잘났어요? 아니요. 그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왜 나라가 쪼개지는지를 자세히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 옷 열두 조각 내가지고 나갔던 그때 열 조각을 떼주면서 왜 나라가 망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 지파를 내 손에 붙일 테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리면 내 나라가 길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맡아가지고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쪽으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뭐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형태는 하나님 저 섬기던 그 형식은 거의 갖춥니다. 뭐 제사장도 임명하고 뭐 다 하긴 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나가버리거든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겠느냐 그 말이죠. 솔로몬의 나라가 왜 쪼개졌는지를 여로보암이 안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여로보암이 또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포기하고 말았어요.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저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가는 이 길을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싸우는 이야기가 열왕기에 이어져 나갑니다. 그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제일 이해 안 되고 참 희한하다 하는 게 여로보암 때에 하나 나옵니다. 13장. 열왕기상 13장 보시면요. 읽고 난 뒤에 이게 참 이게 뭔 얘긴지 이해 안 되는 부분에 그 질문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13장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저 남쪽 유다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이야기죠. 근데 특징은요. 여로보암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돌아올 때까지 먹지도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당부를 받고 돌아왔는데 잘하고 돌아가는데요. 여로보암이 그에게 대접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절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떤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모이고 데이고 해버린 겁니다. 뭐 잡는지까지는 제가 희미한데요. 대접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죽여버렸죠.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어서 참 이상하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요. 제가 그 설명을 잘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요. 이 선지자가 죽을 만한 짓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왕에게 책망을 하고 돌아가는 이 사람이 물 한 잔 얻어먹고 떡 한 조각 얻어먹으면 그것이 죽을 죄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만큼 큰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 주신 계명 자체가 조금 어근이잖아, 그죠? 그렇게 먼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 일하러 바쁘게 갔다가 돌아오면서 물도 먹지 말라 하는 그런 잔인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만 그런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더라. 이걸 여로보암이 들으면요. 자기가 지은 죄하고 비교해보면 자기 죄는 어마어마한 죄죠.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간단하고 지키기 참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저만한 일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진노하셨으면 여로보암 자기는요. 하나님에게 엄청난 죄를 졌구나라는 경고성 사건입니다. 이게 이 사건이 나중에 백성들에게는요 잘 알려지는 백성들은 다 잘 아는 사건이라는 것이 저 어디에 가면 요시야 때에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특별히 경고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을요 의도적으로 희생시킨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섭고 엄격한 것임을 알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의 진실한 종을 희생시킨 사건이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거는 제가 따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야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400년쯤 흐른 후에요. 요시아 왕 때에 이 사건이, 이 선지자인 요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다른 선지자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도 문맥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열지파를 떼줘서 나라를 잘 쓰리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가는 여로보암에게 무서운 경고를 바라는 내용이 13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끝내 옆길로 새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이 완전히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집안이 완전히 망해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새롭게 일어난 왕조가 보세요. 제가 나누린 연대표에 보면 바사, 시무리, 오모리 앞에 체크표시 다 되어 있죠. 이 전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난 다음에 오모리 왕조가 들어서고 그 다음 등장하는 왕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또 참 악한 왕이거든요. 많이 악해요. 어떤 점에서요? 예, 우상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끌어들여서 우상을 편만하게,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왕 때에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게 여기 엘리야죠.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이 하고 있는 그 악한 일을 못하도록 대항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역할을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아까 봤던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여로보암과 그렇게 경고 메시지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합 시대에 와서 선지자를 동원해서 그 다음에 그 선지자가 사실은 대를 잇는 거죠.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했던 선지자가 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쪼개진 것, 그 다음에 쪼개진 나라를 물려받은 여로보암이 하나님 뜻으로 돌아서지 아니한 것, 그 뒤를 또 이은 아합이 하나님은 그냥 우상을 더욱 조장하는 것, 이것과 맞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열왕기의 큰 출발이라고 보자는 이야기죠. 이게 맞을 겁니다. 아합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합 때문이 아니고 그와 맞서 싸웠던 엘리야의 이야기 때문에 아합의 분량이 많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가 왕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왕들을 통해서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먼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어떤 선지자들의 노력 또는 하나님의 노력이 열왕기상 하에 더 강하게 나타나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끝내 돌아서지 않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열왕기상 하에 이야기의 줄거리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그러면 왕들의 이야기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뭐 왕들의 이야기니까 맞긴 맞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왕들이 잘못 가는 길을 선지자가 나서서 어떻게든지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결국은 실패한 이야기,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열왕기에는 독특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선지자를 그렇게 불렀는데요. 한 전체적으로 한 36번 정도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왕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물론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고 엘리사죠. 그 중에서 또 가장 우리 가슴 찡하게 받아야 할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억울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때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해서, 그래 제가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은 예화를 제가 하나 들고 넘어가죠. 좀 자세한 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제 홈페이지 있으니까요. 그럼 누구 얘기더라? 고려 태조던가? 태종이던가? 잘 모르겠네요. 제국의 아침. 여자분들은 잘 안 보죠. 왕건이 나라를 세웠는데요. 지방 호족들의 힘이 너무 세서 황제가 별 힘이 없어요. 이 황제가 지방 호족들을 전부 장악해가지고 자기 세력 밑에 놓고 나라를 탄탄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광종입니다. 이게 제국의 아침이고 광종 이야기인데요. 그 드라마가 꽤 오래됐는데 그 드라마 전체 드라마 중에 제가 제대로 본 거는 딱 한 편입니다. 딱 한 편 봤어요. 그날따라 뭐 어떻게 보게 됐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광종이요, 지방 호족들을 다 불러 앉혀놓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대접을 잘 하다가 뭐 춤도 구경을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들 불러가지고 뭐 요즘 무식으로 말하면 칼춤입니다. 무슨 뭐? 권무?
건무.
이제 선수요 안 해서 다행입니다. 건무라는 춤 구경을 시켜주는데요. 병사들이 앞에서 무기를 들고 싸웁니다. 싸우는데요. 실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이 철퇴에 맞아가지고요. 얼굴이 이게 깨져 나갑니다. 앉아있던 호족들이요. 처음에는 재밌다고 보고 있다가 나중에 질려버리는 겁니다. 질려버리도록 그래놓고는 내보내는데, 지방 호족들이, 야, 저 광종. 만만히 봐서 그 왕이 아니구나. 겁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 광종이요, 그 군사들 불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친 병사들 평생 먹을 것 보장해주고 뒤를 잘 돌봐주도록 하라. 뒤에서 그 당부시키는 겁니다. 그 장면에서 그 철퇴마자가 머리가 깨져 나가는 그 병사가요, 내 인생이 무엇이냐 저식이냐 이런 게 아니고요, 황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면, 내 하나 희생해서 이 나라를 탄탄하게 세우겠다는 그런 의도 때문에 황제가 내게 이런 임무를 맡겼다고 생각한다면, 글쎄요, 뭐 그렇게 해서 얼굴이 터져 나가고 깨져 나가고 죽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요, 감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황제가 나라를 위해서 그런 한 사람을 자기에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신하를 그렇게 희생시킬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유일하게 제가 그 장면 하나를 봤기 때문에 그 열왕기상 13장을 설명하면서 그 이 비유를 든 겁니다. 그에 들어가 있는 그 선지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해요. 그 물 한 잔 얻어 먹고 떡 하나 얻어 먹고 또 자기도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 죽임 당한 것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아주 특이한 죽음입니다. 사자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 다음에 먹어치우든지 물어 뜯든지 뭘 해야 될 텐데 오래로 두고요 놔둡니다. 그리고 말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특이한 죽음이라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어서 자기 믿을 수 있는 자기의 종을 선지자를 희생시켜 하면서까지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바랬던 이야기. 그렇게 보면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어떤 의미에서요, 자기의 어떤 뭐 노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에게 맡겼으면 정말 잘했어야 옳습니다. 잘해야 옳은데 이게 하나님에서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간 그 길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표준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여로보암은 악의 표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는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든지 바른 길을 걷도록 애쓰고 있었던 애쓴 그 기록이 열왕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서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나라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떼서 여로보암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주실 때 어떻게 여로보암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이렇게 악한 왕으로 갈 수 있는 건 아셨을 텐데 왜?
그 문제는 이제 또 원론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해서 절에 갈 줄 하나님 몰랐느냐 이런 얘기 되고요. 로보암이 이렇게 생활하라 쪼개질까 하나님 몰랐느냐, 여로보암이 결국 절에 갈 줄 몰랐느냐, 이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아담에게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칸데 저는 먹을 줄 몰랐겠느냐는 질문하고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 전부.
근데 그 어떤 뭐 아브라함이나 뭐 사울이나 어떤 하나님 사람을 선택하실 때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건 권한이지만 어떤 그런 부분이 그 사람을 선택하기에 어떤 그런 게 보일 것 같은데 전혀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여로보암 그러니까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요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불쌍해서. 제일 불쌍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는 그 맞을 만한 여건이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나 모세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측면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맡겨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로보암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적어도 솔로몬 밑에서 공사 감독을 할 때는 적어도 그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저런 사람 불러다가 나라 맡기면 나라 잘 운영하겠다라는 의미, 그 시점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뒤에 거 몰랐나요? 그 뒤에 거 몰랐나 알았냐 하는 거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인생이나 사람을 만들 때 이래 간다는 걸 알고는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셨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끝낼 거냐 말거냐 하는 건 역시 또 그 사람 본인에게 달린 문제예요. 우리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 굉장히 그런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그건 다른 문제에서 해답을 좀 찾으셔야. 그 적어도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느냐 그러면 답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솔로몬 휘하에서 공사감독으로 일할 때 정말 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나라를 맡기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만한 능력이 제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켰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은요? 감사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 가야 옳은데 여로보암도 옆길로 샜고 저 앞에 전례가 있잖아요. 사울도 옆길로 샜거든요.
입장이 이렇게 제가 보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사울 때도 내가 그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사울도 옳고 여로보암도 옳고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먹혀 들어갈 만한 사람, 그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먹혀 들어갈 만한 인물이지 않아졌는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나중에 솔로몬 아니 사울이나 여로보암이 이렇게 실패하고 말 것이라 까는까지는 저게 생각 안 하는 게 좋겠고요. 다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가장 적절하다는 사람을 세워놓고 잘 해라고 하는 거예요. 잘 해라고 하는데 잘 안 하면 결국 그것이 또 화근이 돼서 하나님 손에 또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문제에서 다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많은 자유를 주시고 권한을 주시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묻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이쪽 부분보다는 늘 인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하느냐 쪽에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또 아합인데요. 아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위험한 인물입니다. 왜 그런 거니까? 다른 왕들에 비해서 아합이 가장 위험한 것은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이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 신앙은 완전히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럴 때 이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과 싸움을 시도하게 되죠. 목표는 우상 숭배를 저지하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뭄이라는 재앙도 또 내려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그렇게 대결을 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역할까지도 이 엘리야가 감당을 해냅니다. 뭐 구체적인 거는 또 좀 안에서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호렙산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아까 물었는데요. 그 19장 이야기입니다. 호렙산에 가서 그가 새로운 사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이 뭐 별거 아니에요. 아합과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싸워도 안 되면요. 아합 집안을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엘리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 가서 도망가서 호렙산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임무는 여전히 아합과 싸우든지 정 안 되면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든지 요게 그 사명이거든요. 설 받는 사명.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한 게 뭐냐면 세 가지잖아요. 엘리야가 맡았던 이 임무를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전하라는 거죠. 네가 다 못하는 임무는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사라이금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요게 첫 번 임무죠. 두 번째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죠. 이 하사엘은 이방나라입니다. 아람왕이거든요.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로 하여금 아합을 징계하도록. 그러니까 외국나라 왕을 세우는 겁니다. 아주 잔인한 왕,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왕 세우죠? 예후. 결국은 야고, 아합 집안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왕이 예후가 되는데요. 그래서 엘리야를 세우고, 하사엘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후를 왕으로 삼아서, 그 아합 집안에, 아합 집안을 완전히 심판하도록 하라. 이 명령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조금 더 뒤로 가보면, 베나다시 쳐들어오고, 나봇의 포도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봇의 포도원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합이 죽거든요. 아합 죽는 장면이 재미가 있죠. 남쪽 유다 요사밧하고 이제 사돈을 맺어가지고 친하게 지냅니다. 같이 전쟁을 하러 나갔거든요. 전쟁하러 가면서, 그럼 옛날 전쟁은 왕관 잡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꾀를 부린 겁니다. 왕복을 입고 나가면 저기 이 왕만들이 칠 테니까, 자기는 그 사병 옷을 입고 나갈 테니까, 요사밧들어요. 당신이 왕복을 입고 그냥 싸우시오. 그러니까 엘리야는 싹수모가, 아니, 아합은 병사들 사이에 싹수모가 전쟁하러 나간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죠? 우연히, 적군이 쏜 화살이요? 우연히 그 아합왕의 갑옷 솔기, 솔기라 하는 거는 갑옷을 이렇게 이은 그 틈새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려오던 하고 여기 밑에 있는 갑옷하고 연결되는 그 틈 사이 여기에 화살이 박혀가지고 아합이 즉사는 아닙니다. 화살이 박혀서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피를 많이 흘렸는데 빨리 후송을 갔으면 살았을 텐데 후송 못 간 이유가요. 혼자서 좋은 생각 많이 했어요. 병사로 위장을 했으니까 왕 같으면 빨리 후송 시켰을 텐데. 그 재밌는 상상인데요. 실제로는 그날 전쟁이 워낙 험해가지고 테러를 못 찾아낸 겁니다. 빠져나갈 길을 못 빠져내고 그 안에서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은 피를 많이 흘려서 죽고 말았는데, 그 장면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우연이란 거 있습니까? 이게 재밌는 질문이네. 성경에 우연이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우연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데, 유심히 살펴보면, 우연이란 없다를 설명하려고 우연이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아합의 경우에도 가만히 보면, 그 화살이 우연히 갑옷 솔기를 쏘았는데 그거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왜 그런 거니까? 아합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가요. 당신은 그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합니다라고 이미 막상해놨어요. 그게 무서워서 사병으로 싹 변장하고 몰래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 우연하게 날아온 화살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징계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건 우연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아합은 그렇게 해서 죽고 그 병거에 흘린 그 피를요. 그 병거를 씻은 그 물을 개가 먹고 그래서 결국은 개가 뜯어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합은 그렇게 죽었다라고 매듭을 짓습니다. 그렇게 아합이 죽고 난 후에 엘리야가 뭐 큰 일을 잘 했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승천하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가 왜 어떻게 승천했어요? 뭐 타고? 옛날 키도 나면 고참이래. 엘리야가 뭘 타고 승천했죠? 불수레. 상송가는 뭐라 그러죠? 구름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게 틀려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 하 2장이죠. 뭐 타고 올라갔어요? 바람 타고 올라간 겁니다. 바람 타고 올라가 놓으니까 그 제자들이요. 그 다음에 보면 한 50명을 수색대를 보내는 겁니다. 바람에 날려갔으니까 저리 산 넘어가서 떨어졌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색대를 보내는데 엘리사가 보내지 말라 하는데도 부득부득 우기고 갖는 이유는요, 딴 게 아닙니다. 저 수레 타고 올라갔으면 차들 안 갔을지 모르죠. 근데, 해리 바람 타고 올라갔다는 거는, 그래, 표현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 눈에는요, 바람에 날려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먼 산 너머에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실제 차대로 간 겁니다. 아니, 그럼 왜 찬송은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분명히 불소리나 불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럼? 엘리사가 하도 달라붙으니까 그걸 떼놓으려고요. 그 불소리나 불말은 끈질기게 달라붙는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를 떼어놓으니까 세리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셨더라, 그 얘기인데, 거기에 엘리사가 죽지 않고 승천한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는 것은 아하왕의 죽음과 대비를 시켜놓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아니하고 이렇게 못된 짓만 하던 아합은 결국은 이렇게 죽는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대적하고 싸웠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엘리야는 이렇게, 뭐 죽는다 하면 이상하죠? 이렇게 산다 이래야 되겠네요. 그걸 대비를 시켜놓으면서도 오고 오고 오는 세월에 사람들마다 우상 숭배하다가 아합 짝이 날래 아니면요 하늘 뜻 따르면서 엘리야처럼 하늘나라로 갈래, 이걸 도전적으로 도전하다시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에 이거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앞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냐면 에녹의 승천이 있죠. 그러면 그 창세기 도표를 쫙 그려보면요, 에녹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어떻게 데려가셨는지 모르지만 죽지 않고 데려가신 건 확실합니다. 그 이전에 죽은 사람은요, 자연사 한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많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에녹이 그리 간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사람 죽는 걸 못 봤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요. 그런데 나이가 늙어가지고 아하 저래 죽는구나 해서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죽지 않고 갔더라, 이런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늙어서 죽는 방법이 있고, 누구 얘기야 그거나? 아담입니다. 제일 먼저 죽어요. 이렇게 죽는 방법이 있고 안 죽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다. 그거 창세기 초대에 이미 한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아합과 엘리야를 통해서 한 번 더 재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엘리사 이야기를 그렇게, 엘리야의 승천 얘기를 넣어놓은 이유가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엘리야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이제 엘리사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엘리사 이야기하고 엘리야 이야기하고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엘리사 이야기와 엘리야 이야기 중에 어느 쪽이 더 분량이 많을까요? 엘리사가 더 많습니다. 엘리야는 우리 흔히 말하기를 그 불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엘리야의 그 이적 중에 불과 관련된 게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 살다간 삶 자체가 정말 불 같은 삶이었어요. 호련이 나타났어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그냥 불로 사람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엘리야인데, 그 뒤를 이은 엘리사는 뭐 그렇게 불 같은 사역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적이, 엘리야가 행한 이적이 여덟 가지가 나오는데 엘리사의 이적은 꼭 됩니다. 1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의도적으로 엘리사의 능력을 더 그게 한 것 같아요. 저 생각에 그거 아닐까 싶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그 엘리사가 놓지 않고 달라붙어 있다가 기어코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사람 얘기가 뭐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가버리면 이 나라 어떡합니까? 그래서 방법은요,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에, 예, 갑절을 내겠어요. 욕심도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보다 갑절의 은사를 달라? 그건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갑절이란 게 뭐 꼭 수학적으로 갑절이라기보다는요, 그 후기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마지들, 마지는 유산을 나눠줄 때 다른 아들의 배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갑절이라는 의미 속에는 당신의 후계자로 당신의 뒤를 이을 능력을 내게 달라는 의미로 일단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그 기적이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합쳐서 보면 적어도 열왕기 중간 부분은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왕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보조처럼 나오는 것은 열왕기가 단순하게 왕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해야 된 것은 그만큼 아합이 위험한 인물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는요. 그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뭐 원수지간처럼 지내오다가 아합 시대에 이 남북 사이가 또 좋아지거든요. 사이가 좋아지면 필연적으로 뭐 혼인관계가 맺어집니다. 근데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라는 딸이요, 남쪽으로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면 그냥 시집만 갔으면 괜찮은데요. 시집가가 우상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 또 우상에 꽉 물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자기 엄마를 닮았는지는 몰라도요, 아주 악한 노릇을 합니다. 그 왕들의 연대 중에서 남쪽 유다를 한번 보세요. 아달랴가 누구의 부인일까요? 아합하고 사이 좋게 지냈던 왕이 여호사밧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시집을 갔으니 시집을 갔으니 요람의 맞습니다. 요람의 아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달랴는 아시아의 엄마 맞습니다. 그런데 요람이 죽고 아시아도 나중에 예후가 등장해서 예후의 손에 이 아시아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은요, 아시아의 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아시아의 아들이나 그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 70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누굴 죽여요? 자기 손자들을 죽인 겁니다. 손자를 죽이고 이 아달랴가 왕권을 잡고 거기 보면 6년 동안 악독한 왕노릇을 합니다. 그 손자들 70명을 물론 그 친손자도 있겠고 좀 뭐 아닌 손자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왕통을 이어받을 아들들을 손자들을요 70명을 한꺼번에 죽일 때 딱 하나가 피해 나갑니다. 그게 그 밑에 나오는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이렇게 흔들릴 즈음이니까 아달랴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쨌든 그 남쪽 유다마저도요 심각하게 우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더라. 그게 아합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합 시대에 이런 능력 있는 선지자를 나서서 아합과 그렇게 싸워야 할 이유가 아합에게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왕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끔찍한 배도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들의 역사를 유심히 보면 때로는요 성경은 한두 줄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버리고 말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참 위대한 왕들이 드러나옵니다. 아합보다는요 더 훌륭한 왕이 그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라는 이 왕은 적어도 아수르 비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대단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왕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오므리 대해서 그리 언급 안 합니다. 그 아래 나오는 다른 왕들도 보면 실제로 왕으로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들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한두 마디로 짧게 처리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왕들의 역사라기보다는 이 왕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이 열왕기에 아주 중요한 관심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그럼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인데 뭐가 그렇게 악한 왕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합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합이 그렇게 악한 것처럼 안 나타나요. 그럼 아합이 그렇게 악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남자들 모이면 그다 거뜩 나오는데 그래도 아 그래요? 남자들 모이면 그들이 금방 나오긴 나오는데 장가를 잘 가야지 하는 건 남자들이 여자한테 못 이긴다는 얘기네요.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된 주 원인은 그 부인 이세벨 때문인 건 틀림없습니다. 누가 가라 했나 뭐요? 갖는 것도 자기 잘못이잖아요. 근데 이제 남핑계 되지 말고 아합에게서 잘못이 뭐냐를 찾아보면요. 그럼 아합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그 아합의 아들 이름이 보세요. 아하시아잖아요. 아하시아의 그 끝에 있는 야자 있죠. 야자는 여호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사람들 이름 끝에 야가 붙는 거는 여호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축약형. 예를 들어서 엘리야 이러면요. 대단히 많이 나와요. 여호람도 이쪽 저쪽 나와서 그 나중에 도표 없이 성경 보면 많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야는 그러면 여호와다. 여러분 그럼 엘리는 알잖아요. 엘리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요. 맞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또 알잖아요. 엘리가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은 하나님인데 엘리는 뭐예요? 나의. 그러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 야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엘리야라는 이름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하시아의 야가 여호와라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는 게 이 아합의 아들 이름입니다. 요람은요? 요람 하니까 앞에 두 글자 요호는요? 여호와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딸 이름이요? 아달야잖아요? 야 하는 것도 끝에 야가 붙은 거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이분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나봇의 그 포도원 빼앗는 이야기 보면 금방 압니다. 포도원이 몹시 탐이 났는데 나봇이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왕이 포도원을 뺏고 싶은데 나봇이 못 주는 이유를 설명하니까요. 아합이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들어가가 갖고는 싶은데 이래가 앉아 끙끙 앓습니다. 갖고는 싶은데 못 뺏는 이유가요? 21장이죠? 나봇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21장 3절 내 열중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실 일인데요. 이 말이거든요. 그 말에
아합이요, 근심하고 답답하고 참 갖고는 싶고 어쩔 수는 없고 그래서 끈거 알아먹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바보 같은 게.
바보 같은 게 이래요?
그러면 네가 왕인데 그것도 못 알아듣겠지.
아, 왕이 그것도 못 어디서 그게?
아니 진짜 큰데.
진짜 큰데 그건데 그게 맞아요. 6절보다 7절 중간쯤에 한번 보세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그래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까? 이 말이죠. 왕이 그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게. 아, 그걸 우유부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요. 이게 단순 우유부단이 아니에요. 왜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께서 이래가 안 됩니다 하면 겁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게 여기에 보면 그리고 끝에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다음 끝에 한번 보세요. 28절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러죠. 하나님께서도 아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합이 쩔쩔매는 걸 네가 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집안에 당할 재앙을 아합 때에는 안 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볼 때는요. 웃기는 남자네 참말로. 왕이 돼가지고 그거는 못 뱉으나 그래서 다 해치워버리는 거죠. 그 이세벨은 뭐 외국에서 왕의 힘이 어떤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 할 수 있고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으로 보일 수도 있고 글쎄 말이야 안 했어야지.
근데 그때 들으면 아합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윗대의 전략이잖아. 그 어머니가 이미 이제 이
사람을 정치적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한데 그 상황은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아합은 이런 사람이었다.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참 돈 많고 좋은 집에 났어도 참 불행하구나 싶은 생각이 그 이건희 씨 딸 사고로 죽었다도 말아 자살이 나대요. 그건 이상해. 그 참 한국에서 태어나서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왜 자살했대? 그거 물었더니
남자야.
서울대
나온 애인이 있는데 집에서 집안이 평범하다고
평범한 남자를 사랑한다고 집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죽었답니다. 서울대 나온 데도 평범하다 이 말이다 그죠? 복이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가 봐요. 맞아. 아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난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뭐 아합인들로 된 뭐 자기 의사대로 했을는지 어설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 된 거고 그거는 이제 뒤에 밀어놔 놓고 그럼 아합이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하면 꼼짝 못하는 사람인데요 아합이.
가정을 제대로
잡고 하는 분이
세대를
좀 무서워. 어떻게 해가지고.
보면
아, 그래요? 저번 집에 저 신랑이 어쨌거나 신앙대로 살자 하거든요. 잔소리 하지 말고 잘 따라가세요. 아, 생각.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아합이 뭔 죄냐고 차리면 그렇다고 해서 아합이 우상 숭배를 또 막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뭐 자꾸 마누라 탓을 하는데 결국은 아합의 죄를 아합에게 물으면요. 아합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사람이에요. 우리 흔히 아는 말로 양다리 걸친 겁니다. 양다리 걸치면 나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 모르지만 한쪽에는 맞는 거 아니에요. 양쪽을 두려워한 사람.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이 반 점수라도 얻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쪽과 저쪽과 아니고, 한쪽은 아예 없는 거니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악한 모습으로 비춰진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가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게 지혜일 수 있습니다. 저 참 자꾸 그런 데서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그 처가의 형님이 그 손이천함이 그 아직 나보고 자랑한 게 그거예요. 자동차 전기 공장을 하거든요. 어이 공주가 내가 있잖아 지난번에는 교회 가서 헌금했고 이번에는 철에 가서 헌금했고 이번에는 이제 상당히 가서 헌금했거든. 얼마나 잘했어. 손님들이 말이야. 교회 손님도 오고 절의 손님도 오고 전주교 손님도 온다는 거예요. 잘했지? 그게 아직 지혜로울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지혜일지 모르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전혀 지혜로울 수 없는 아합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그렇게 지혜롭습니다.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이 막 장사를 위해서라도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면요 큰 교회 등록을 해야죠. 그러면요 교인들이 많이 팔아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세상적인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아니 가능성이 아니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상도 섬기고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돈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된 원인은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악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 마누라 착할 필요도 없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 아합의 의도였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가장 악한 왕으로 찍혀갔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또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거든요. 여호사밧은 평가받기를 보세요. 선한 왕으로 흔하지 않은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합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참 어디해요. 아합이 자기는 사병으로 변장해서 싸우러 나가고 자기는 왕복 입고 나가는데 그 왕복 입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무사하게 나와요. 문제는 그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그것 때문에요. 자기 당대는 아니지만 그 아랫대에 내려가서 엄청난 참변이 벌어지는 거죠. 적어도 그 아달랴가 왕자들은 집안 씨를 그냥 전부 멸해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얼마나 무섭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걸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 기간이요, 한 230년 정도 될 동안에 제가 쿠데타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아홉 번 될 겁니다. 아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제가 기억으로는 아홉 개인데.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뜻이고, 대가 끊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놀라지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하나님께 하신 약속이 뭐냐면,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유다의 왕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질 가장 위험했던 때가 그 아달랴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왕자 하나를, 아주 어린 왕자 하나를 빼돌려가지고요, 살아납니다.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유다는 어떻게든 대가 끊어지지 않은 채 바로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져 가야 되죠, 이게? 결국 망하긴 망하거든요. 그러나 이 왕조가 어디까지 이어져 갑니까? 목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왕조는, 저기, 어딥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포로로 잡혀가서까지도 대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어져서 결국은 다윗 왕의 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 왕조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또 한쪽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우상숭배만 하고 있는 그쪽 왕조의 이 끔찍한 끔찍하다기보다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이루어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이렇게 망하고 말았더라. 이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 두 줄로 가져가셨는지도 한번 보세요. 한쪽은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 한쪽은요, 적어도 열왕기 중반쯤에 볼 때는 남쪽 유라 왕들에 대한 기사가 많지 않아요. 군데군데 교대교대로 언급하기는 하지만 조금씩 언급하고 그냥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 약속은 끝내 변함이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욕심이나 아니면 우상에 팔려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또 그만큼 혹독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처럼 살다가 그렇게 개죽음 당할래? 아니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다가 엘리야처럼 갈래? 이런 의미도 되고요. 또 한편 아까 그 열왕기상 13장에 그 이름도 없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 얘기도요. 그럼 아무리 하나님의 종도 좋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건 개죽음 아니에요. 만약 꼭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게 개죽음인지 아니면 의미 있는 죽음인지. 그 고려 광종이요, 나중에 따로 후하 장수들을 불러서 다친 병사들에게 잘 위로하고 평생 뒤를 돌봐주라고 당부하는 건요, 뒤에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어서 이런 일을 맡겨주셨고 거기에 충성한 그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가지고 따로 부상을 줬을 겁니다. 언제요? 어디서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죠. 성경에 억울하다 싶은 사람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억울한 사람 누가 있어요? 사울의 아들? 아, 요나단 이야기 얼마 전에 했. 요나단, 다윗보다가 더 훌륭한 인물인데도 억울하잖아요. 그 부상 따로 있습니다. 그건 별로 없어요. 베드로가 왜 억울해요? 아, 열두 제자들. 다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하죠. 복음을 위해서, 교회 건설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 헌신하고 마지막에는 다 그렇게 죽었으니까. 바울도요? 바울 얘기 잘해서요. 제자들이 이를 벅벅 갈면서 억울해 죽었을까요? 아니면요? 기쁘게 죽었을까요? 스데반이 잘 보여주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그럼 바울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땐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데반도 그 모습을 잘 보여줬고요. 바울도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보여줬어요. 언제? 예. 아,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탁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당대에 가장 귀인들, 왕들, 왕족들 다 모인 상태에서 한마디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만 제외하고, 이건 뭐 꼼볼 거 아니지만, 이건 제외하고, 그나마도 무슨 자기가 죄가 있어서 당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만 이거는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이다. 왕이나 왕족이나 그 뭐 번쩍번쩍 차려 입은 사람이 전혀 부럽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최후가 참 불쌍해 보이죠? 본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전설이긴 하지만 어디 가면 베드로가
나 이렇게 똑바로 매달리니 염치 없으니까 거꾸로 달아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죽었다. 불상에서 처절한 인생을 마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또 제가 얼마나 불상에 욕했고 하고 얘기 잘 들었던 사람이 주로 이제 모세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갔는데, 그, 참, 방석 한 번 더 쳤다고, 내가 못 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한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그 질문을 염두에 두고 설교 작성을 했던 게 참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믿고 이런 일들을 해도 됐겠느냐 하는, 또 그 사람들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정말 남북이 부를 만큼 잘 살고 여기에 있는 것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열왕기가 참 잘 보여줍니다. 위대한 왕들에 대해서 뭐 별 얘기 안 하고요. 악하였더라 이러고 끝내버립니다. 참 위대한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냥 불행한 인생입니다.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이렇게 내덮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중간 부분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뭐 단순하게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길로 가다가 결국 이렇게 됐다. 남쪽 유다는요? 남쪽 유다도? 막 조금 낫긴 하지만 큰 차이 없더라. 그러면 성경이 여기서 끝나야 되죠. 하나님께 배우신 일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야 정상일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아,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더라. 그 얘기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살아나나요? 다 죽어가는 놈 다시 살려놨더니 또 요 모양이더라. 여기서 반복합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하더라.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끈질기게 사랑하셨는지 뭐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만 열왕기 전체 문맥도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오기 전에 잠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음 설교 뭘 할까 하고 제목을 어떻게 할까 이것도 저것도 쓰다가 그 중에 하나가 물었더라. 평생 짐이 된 이스라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에게 짐 노릇만 하다가 죽은 이스라엘이라니. 뭐, 이 말 잘 안 돼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나온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요, 내 속에서 나올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짐 노릇만 하다가 갔는데, 그래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사하고 구원하겠노라. 그 얘기가 다른 성경에 또 있습니다, 그대로. 그 열왕기를 보나 다른 선지서를 보나 하나님의 사랑이 늘 그렇게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뭐 우리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못된 짓 못하고 하나님 못 떠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없고 다른 짓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못난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동원해서 바른 길 가기를 원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사라지는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떻게 못난 자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국은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남은 생을 살기에 좋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 삶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